5월 첫째 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교회에서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더욱더 복된 가정으로 만들기로 축복하는 달입니다. 우리 서로 이 가정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는 한 달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하기를 부탁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가정이 잘 됩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은 부부가 사랑해야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2012년 통계입니다. 한 3년 전 통계인데 32만 7천 쌍이 결혼했고 11만 4천 쌍이 이혼했습니다. 10쌍이 결혼하면은 그 중에서 3쌍이 이혼을 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보면은 그러면은 10가정 중에 3가정은 이혼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이 늘고 있는데 이혼을 결심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성격 차이입니다. 47%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13% 정도 됩니다. 세 번째가 가족 간의 불화와 정신적, 육신적 학대 때문에 이혼을 하는데 10% 정도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은 7%입니다. 이혼하는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일 것 같은데 막상 이혼하는 사유를 들어보면은 성격 차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부부가 어떻게 함께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하는 부부의 은혜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음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할 때였더라. 산비아와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산발적으로 게릴라 전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은 계속해서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 성벽은 다 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쌓기가 다 끝났고 이제 문짝 성문의 문짝만 달면 예루살렘 재건하는 모든 일들이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 성벽이 완성하는 시점에 그리고 성벽을 완성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느헤미야가 이제 거의 다 완성되었다고 마음을 놓을 쯤에 산발랏과 도비야가 속임수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6장 2절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지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랏과 겟셈이 오지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만나고자 합니다. 오지 평지라는 것은 산발랏과 겟셈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다 중간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중간 장소니까는 서로에게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장소이니까는 서로 화해하기 좋은 장소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였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산발렛과 게슴이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아마도 느헤미야는 계속 사람들을 보내어서 산발렛과 게셈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정보를 수집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산발렛과 게셈 사이에서 느헤미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스파이기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오지 평지에서 만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죽음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화해를 하고 자기 어떤 일을 성취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다가와서 화해하자, 협상하자 하면은 사람들이 거의 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자기의 성취감 때문에, 성취한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백기를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이제 아무리 느헤미야를 반대해도 예루살렘 성벽이 계속해서 재건해 가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당신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어. 우리가 졌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성벽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당신을 반대하는 일은 우리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화해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서로 존중하면서 삽시다. 당신은 예루살렘 총독으로, 나는 각 지방의 총독으로 이제부터 서로 도우면서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상회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겟셈이나 산발렛에서 회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아닌 그 중간 지역에서 서로 만납시다. 화해합시다. 대화가 이렇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화해한다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싸우고 잘 지내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지난 일에 과오가 있어도 그것을 잊고 이제 지금부터 서로 잘 지내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화해할 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인지 방해가 되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고 나에게 나쁜 일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이것이 좋은 일인지 이것이 나쁜 일인지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긴장의 끈을 놓치고 않았습니다. 일이 거의 완성되는 시점에도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산발랏과 겟셈에 대해서 주시하고 주변 적들을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렛과 겟셈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지 평지에 만나자고 하는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느헤미야 6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에게 내려갈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서 회담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은 정말 회담하고 싶었고 정상회담하고 싶은데 지금 일이 바빠서 내가 지금 오지 통지로 가는 내 하루 걸리고 당신과 회담하는데 하루 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하루 걸리는데 3일간 비우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일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세상에 방해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 함께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게 됩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냐면은 서로의 욕심 때문에 서로의 필요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면은 서로 불만족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쌓이면은 비난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부는 부부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필요와 존중보다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필요로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필요로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면은 서로의 욕심대로 주장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말이 나가지 않게 되고 말을 간접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하고 아내가 남편이 또 아내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의 기대감들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는 기대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사이를 채우기를 기대하면서 산다면 그 부부는 더욱더 함께하고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아내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부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면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먼저 사과하라 용서를 빌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아내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빕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빌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내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늘 사과를 하면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 부부가 저에게 상담하러 왔습니다. 아내 되시는 전도사님에게 매일 하나님께서 싸우면은 아내 되신 전도사님에게 매일 사과하라, 남편에게 사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 되는 전도사의 상황이 저하고 비슷하고 남편 되는 전도사님이 제 아내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은 전도사님 아내가 남편 전도사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기대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들이 부부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빌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내한테 기대하는 것이 아내가 저한테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더 많이 기대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만큼 더 하나님께 기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와 함께할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연결고리인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부부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주님의 일들이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는 부부의 기쁨을 주시고 연합하는 부부의 가정을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 더욱더 복되게 됩니다. 이 가정의 원리는 그대로 사회에 적용이 됩니다. 사회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나가는 그 사람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부부가 함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부가 함께하는 것은 느헤미야 6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동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6장 말씀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고 하는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도 주님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소문을 넘어야 하는 것처럼 부부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소문, 남편에 대한 거짓된 소문, 아내에 대한 거짓된 소문들을 넘어야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직 편지에 가지 않았습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죽이던 계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라고 오직 편지에 나오라고 산발랏은 요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네 번씩이나 거절했습니다. 이번에 다섯 번째 편지는 모함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편지는 느헤미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왕이 되어서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페르시아 황제인 황제를 배반하기 위하는 거 위하려고 그런 거야 배반하려고 그런 거야 하는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써서 보냈는데 성경에는 동하지 않고 글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동하지 않고 글을 보냈기 때문에 그 글이 느헤미야에게 전달되면서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 글을 읽고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느헤미야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었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저렇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유가 있었어. 저렇게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열심히 일할 수가 있나? 그렇지. 그렇게 느헤미야가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힘을 키워서 주변 사람 주변의 이제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세력을 더욱더 쌓아서 나중에는 페르시아 황제 자기를 돌봐준 황제까지도 배반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소문과 소문이 싹트고 나쁜 소문들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오해를 벗겨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모함당하고 있으니까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은 느헤미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이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라 하였나니. 즉각적으로 내가 그렇지 않았담을 반박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렇게 모함입니다. 곤목술수라고 말합니다. 곤목술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온갖 모략을 말합니다. 모략이란 사실을 왜곡하고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일입니다. A가 한 일을 B가 했다고 하고 A가 한 일을 A가 아니라 B라고 바꾸어서 일하고 B가 아니라 C라고 다르게 속여서 말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에서도 이러한 모함을 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네가 뭐가 잘났느냐? 너가 뭐가 이렇게 대단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냐?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네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속임수를 써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우지 못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서도 거짓된 소문, 거짓된 말을 통해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능력이 많다는 여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제 아내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제 사역이 열리지도 않고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은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품게 되면은 저와 아내 사이는 갈라지고 둘이 갈등이 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이 심하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세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에 하나가 되려면은 서로의 아픔을 감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약점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더 강하게 된다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아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많은 눈에 보이게 약점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아내가 남편을 보기에 남편이 모자라고 불성실하고 약점이 많은데 그 약점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그리스도 앞에 내놓으면 그 약함이 강함이 되고 그 강함 때문에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부부의 은혜는 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하는 부부가 함께하는 부부입니다. 함께하는 부부는 거짓된 소문을 넘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남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아내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가정에 주신 축복을, 약속을 지키면서 기억하면서 나가는 가정이 부부가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부부의 은혜는 시편 147편 11절과 13절에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함께하는 부부의 은혜는 그 자녀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 자녀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도록 세대가 세대가 지나가는 도로 함께하는 부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 함께하는 부부가 되어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